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서부 샌디에고의 미라마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꽤 잘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무엇이든 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정말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을 제안하며 미군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새 국무장관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데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것에 찬성한 미국인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6%는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에 먼저 양보한 이후에만 미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잘 다루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가 상당히 잘 다루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어느 정도 잘 다룬다는 대답은 16% 그리고 잘못 다룬다는 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큰 신뢰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다소 오른 44%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경질된 데 대해 이 문제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장관 교체 관련 이번 인선으로 인해 미중 관계 발전이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의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 추세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각국이 대화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비핵화된 한반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 간첩 암살 사건과 관련해 영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 의회에서 23명의 러시아 정보요원이 일주일 내 영국을 떠나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인권을 유린한 러시아인의 재산을 동결하고 수상한 러시아인 입국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예정된 고위급 인사 교류를 중단하며 왕실 인사의 러시아 월드컵 참석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출신 스파이 독살 공격에 러시아제 군사용 독가스인 노비촉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메이 총리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로 야코펜코는 오늘 영국 정부가 모든 조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왕량 상무위원이 1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왕량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에서 열린 정협 13기 4차 전체회의에서 정협위원 2,144명 만장일치로 주석으로 뽑혔습니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 정책자문회의로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당 대표와 소수민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량은 중부 안수이성 수저우 출신으로 공산주의 청년단을 거쳐 시진핑 집권 1기에 중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 왕량은 지난해 7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 개최됐던 미중 경제대화의 중국 대표단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공무원들에게 한 달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성도 아내와 아기를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처럼 남성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지난해 말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출산휴가를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4도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1에서 4m를 일겠고 서해북 밤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1도, 신의주는 5도에서 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2도, 함흥은 7도에서 1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 밤 마을리의 노래입니다. 하나의 사랑, 하나의 마음을 가져보자고 노래하는 One Love 들어보시죠.
hopelessness who has hurt all mankind. Just save his own belief.
One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의 주석으로 왕양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나서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명 높은 중국의 대기오염 상태가 급속히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새 주석을 뽑았군요.
네,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왕양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13기 정협의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정협위원 2,144명 모두가 왕신임 주석을 지지해서 만장일치로 뽑았는데요. 이와 함께 렁추닝, 둥젠화 전 홍콩 행정장관, 류치바오 전 중앙서기처 서기, 파바라 거래량제 전 정협 부주석 등 24명이 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새로 정협 주석을 맡은 왕양 어떤 인물인가요?
네, 주룽지 총리 시절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때 공무원 부비서장을 지냈는데요. 충칭시 광둥성 서기를 거친 후에 공무원 부총리까지 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떠오르는 실세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시 주석 집권 후 첫 해외 순방을 수행했고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항상 이 시 주석 옆자리에 머물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 집권 2기를 연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오른 뒤에 이 정협 주석을 맡을 거란 얘기가 중국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네, 이 왕양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왕신임 정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에 열렸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 대표 단장을 맡았습니다. 워싱턴에 와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제닛 옐런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두루 만나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어 11월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또 실무를 총괄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어떤 조직이죠?
예, 중국의 국정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기관과 사법기구를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예, 헌법 1조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예. 예, 행정부인 국무원,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부인 인민법원이 모두 이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이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인민이 정치를 협상하는 회의인데 네. 누가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까?
네.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과 각 사회단체 또 소수민족 대표 등이 이 정협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8개 정당은 공산당과 경쟁하는 야당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민주 당파라고 하는 이 8개 정당은 독립 정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은 공산당 협조 기관들입니다. 또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이 직능, 지역 단체 성격이 훨씬 짙고요. 각각의 구성원과 활동 목적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구성원들과 목적을 가진 정당들인지 좀 알아보죠.
네, 가장 활동이 활발한 중국 민주건국회는 주로 경제계 인사들의 모임이고요. 중국 농공민주당은 의학, 과학기술, 위생 분야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중국 민주촉진회는 교육, 문화, 과학,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 밖에 해외에서 돌아온 화교들이 결성한 중국 치공당, 또 대륙에 사는 타이완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과거 중국 공산화 이전에 장개석에 반대해 투쟁했던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그리고 과학의료계의 구삼학사, 또 지식인층의 중국 민주동맹당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주석을 선출한 올해 정협 15일에 막을 내린다고요?
네. 지난 5일 개막했는데요.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합니다. 올해 정협에서는 이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제안했고요. 이 양회 일정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의결했고요. 또 정부 조직 개편도 확정했습니다. 금융 관련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1대1로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국제발전협력서를 신설했고요. 반면에 가족계획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군요.
네, 우주 생성과 시간 흐름의 원리를 알아내는 연구에 업적을 남긴 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를 일기로 14일 캠브리지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서 임종 사실을 전하면서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던 그의 업적과 유산이 오래도록 남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주요 언론이 타계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요. 과학과 교육계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계 유명 인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잇따라서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세계 지도자들의 애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만다 파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호킹 박사는 탁월한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호킹 박사의 많은 업적 가운데 핵심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면 이 우주는 그다지 대단한 곳이 아닐 것이다. 이런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는 갔지만 인류의 물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죽음을 세계인과 함께 애도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고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그의 집념과 끈기는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호킹 박사는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선구자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세계 주도자들의 찬사와 또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킹 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특이점, 즉 빅뱅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또 미지의 대상이었던 이 블랙홀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우주 공간에 있는 블랙홀이 빛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결국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연구하는 우주론 그리고 양자중력 연구에서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로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14일 성명에서 그의 연구가 가능성의 우주를 우리에게 열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호킹 박사가 교육에도 힘을 썼다고 하죠?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과학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중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예, 1988년에 출간한 책인 이 시간의 역사는 40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천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지금도 자연과학 분야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호킹 박사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블랙홀, 빅뱅, 끈이론 이런 어려운 물리학 용어가 대중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죠. 1962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이른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이라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되자 호킹 박사는 휠체어를 탔고요. 성대의 근육마비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휠체어에 부착한 고성능 음성 합성기로 주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 무려 55년을 더 살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네. 자,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큰 업적이 남긴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호킹 박사의 이 일생은 지난 2014년에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1억 2,4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핵무기 감축 운동에도 동참했고요. 팔레스타인 정책에 항의해서 이스라엘에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 정치,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꾸준히 강연을 통해서 자신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북돋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극심한 대기 오염 현상은 주변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악명이 높지요. 자, 그런데 최근 이 중국 대기질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산하 에너지 정책 연구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내 250여 개 장소의 공기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난 4년간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32%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대기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4년 만에 중국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게 4년 전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는 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초강경 정책들을 쏟아냈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었을까요?
네, 각 지역별로 대기오염의 농도 기준치를 정해서 기준치 이상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고요. 수도 베이징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은 새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또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 광산도 폐쇄했습니다.
네, 차량 운행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는 겨울철에 하루에 운행하는 차량 수를 통제하고 위반 차량에는 높은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치들은 너무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환경보호국의 지시에 따라서 일부 지방당국은 지난해 각급 학교에서 석탄 보일러를 제거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체할 난방기구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난방시설 없이 한겨울을 보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4년 만에 공기오염이 많이 개선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북부 지역의 경우는 공기질이 뚜렷이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5%가 하락했고요. 지난 2015년에 중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던 허베이성 바오딩시는 무려 38%나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마이클 그린스톤 EPIC 소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오염원으로 국제 기준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으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기질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명도 높아졌다고요?
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추세대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면 중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2년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주민의 기대 수명은 약 3년, 바오딩 주민은 4년 반 정도 기대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종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펜실베이니아주 18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개표를 앞두고 있어 최종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세운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이 일본에서 눈길을 끄는 계약을 따냄으로써 민간 우주업체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목을 끄는 선거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18선거구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백중세로 나왔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검사 출신인 커널램 민주당 후보가 릭사콘 공화당 후보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불과 몇백 표에 불과한데요. 여기에다가 개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 수가 몇천 표가 더 있어서 램 후보가 이겼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정확한 개표 결과는 14일 늦게나 돼야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램 후보 측은 이날 새벽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중간선거가 오는 11월인데 18선거구에서는 벌써 선거가 진행된 거군요.
네, 이 지역구가 원래 톰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였는데요. 머피 의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서 이번에 특별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기회로 여겨진 덕에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선거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압승한 곳인데요. 민주당이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징조가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요. 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도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이겨서 민주당 측이 한껏 고무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엘라베마주 선거가 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손쉽게 이길 줄 알았던 이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가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결국 패배했는데요. 엘라베마주가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터라 이 공화당 측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화당은 이번 펜실베니아 보궐선거를 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직접 18선거구 지역구를 방문해서 사콘 후보 지원 유서를 펼쳤고요. 또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 $1,000,000 이상이 지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결과로는 이런 노력이 무위에 돌아갈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일 승리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반가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다수당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죠. 특히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당 지위가 위험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곳에서 연방 하원의석을 많이 탈환해야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곳 18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올해 중간선거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 18 선거구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이 선거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다른 지역구로 분할 흡수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자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새로 구획되는 다른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날 캘리포니아주를 찾았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샌디에이고시 근처에 새로 세운 국경 장벽을 살펴봤고요. 이어 인근 해병 항공기지로 이동해서 연설하고 저녁에는 LAC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멕시코 접경 지역이 세운 장벽이 이 견본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두 8개 견본을 세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견본 장벽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국경 장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border wall is truly our first line of defense and it's probably if you think about it.
네, 국경 장벽이 국토 방위의 최일선이라면서 장벽이 높고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시찰 현장 주변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국경 장벽 시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배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 장벽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governor of California, nice guy. I think he's a nice guy. I knew him a long time ago.
브라운 주지사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일하는 것은 형편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피난처 도시를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피난처 도시라고 하면 연방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합니다.
네, 사실 이 불법 이민자 대책을 두고 이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피난처 도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소송을 낸 거죠?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요. 이 연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는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13일 발언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브라운 주지사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국경 장벽보다는 교량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전날인 12일에 또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교량이나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주력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병 항공기지에서도 연설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우주군 스페이스 트룹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이 우주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육해공군에 이어 새로운 군 조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인 블루 오리진사가 일본에서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자사가 만들 신형 로켓에 일본 스카이퍼펙트 JSAT사가 만든 인공위성을 실어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민간업체 사이에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블루 오리진이라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CEO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조스 CEO가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업체입니다. 베조스 CEO는 아마존 주식을 조금씩 매각해서 매년 막대한 자금을 이 블루 오리진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블루 오리진이 일본 위성 발사에 사용할 로켓 어떤 로켓인가요?
네, 뉴 글렌 로켓인데요. 사실 개발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블루 오리진 측은 2020년에 처음으로 이 뉴글렌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요. 미국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선회한 존 글렌 상원의원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자, 그럼 로켓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리진과 일본 회사와의 계약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블루오리진은 지금까지 모두 4개 회사와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로는 블루오리진 외에 또 스페이스X가 있죠.
그렇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로켓 기술에서 스페이스X사는 뭐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데 성공한 바 있었고요. 최근에는 민간 우주업체가 만든 로켓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펠컨 헤비 로켓을 발사하는 데도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사가 화성 탐사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머스크 CEO는 최근 한 행사에 나와서 내년 상반기에 화성으로 갈 로켓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럼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화성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무인 우주선이 먼저 화성에 가고요. 나중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예.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는 이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업계가 약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우주항공국 나사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뒤부터 이 미국이 민간 회사나 러시아가 만든 로켓을 이용해 화물을 우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우주 회사들이 만든 로켓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멋지게 춤추며 열정을 불태우자고 노래하는 신디 로퍼의 쉬밥 함께 하시죠.
'Cause I wanna go out with the ligh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는 유난히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곳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 같은 곳인데요. 본토 내륙에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혹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뉴멕시코 주입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이길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 뉴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뉴멕시코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멕시코 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주가 아니라 중남미 국가 멕시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뉴멕시코주는 유일하게 자동차 번호판에 USA라고 찍혀 있을 만큼 미국의 한 주라고 늘 상기시켜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뉴멕시코주에서 35년째 살고 있다는 문상귀 한인회장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서쪽이 남쪽이고 저희가 이제 멕시코하고 국경이 되어 있고요. 국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네 개 주가 사실은 멕시코와 접경 지역인데 그중에 하나 뉴멕시코도 멕시코와 국경이 접해있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USA라고 쓴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뉴멕시코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USA라고 써있으면 그건 뉴멕시코 라이센스 플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주가 다른 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뉴멕시코주 주민 프랭크 맥거이어 씨는 원래 이곳이 멕시코 땅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Originally this was settled by the Native Americans, so the Pueblo Indians that were here.
원래 이곳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이었죠. 그러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1821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 됐다가 1840년대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 뉴욕이 과거 청교도들이 영국의 요크 지방 이름을 따서 뉴욕, 그러니까 새로운 요크라고 지은 것처럼 뉴멕시코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문상규 씨의 도움말입니다.
보통 그 미국에는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 거기서 넘어왔을 때 York 뭐 아니면은 뭐 England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에 자 뉴자만 갖다 붙여서 이게 미국의 영토로 잡게 된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뉴멕시코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다 뉴자를 갖다 붙여서 뉴멕시코 미국의 한 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뉴멕시코는 지금도 스페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특히 주민의 한 30%는 스페인말을 쓸 정도로 스페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뉴멕시코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912년, 47번째로 아주 늦은 편이죠.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여느 서부주들처럼 매우 넓은데요. 하지만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큰 주입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큰 주고 인구가 뉴멕시코 전체에 한 200만 정도 살고요. 알버커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한 120만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반이 사막이고 반이 산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쪽은 이제 이 좀 사막 쪽에 가깝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소개할 때는 늘 알밤도 주고 쿠키도 준다. 그래서 알바 쿠키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뉴멕시코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앨버커키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앨버커키는 뉴멕시코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주도는 산타페지만 앨버커키가 사실상 이 주의 중심지 역할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주도인 산타페는 벌써 이름부터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요. 이 산타페에 얽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할게요. 뉴멕시코는 주 이름답게 멕시코계 미국인, 달리 말해서 중남미계 히스패닉 미국인의 비율이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뉴멕시코의 히스패닉계 인구는 약 48% 정도고요.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네요. 프랭크 맥과이어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the mixture of the Native Americans, the Spaniards.
뉴멕시코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인, 물론 백인들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원래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들도 있고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있는데요. 히스패닉계가 가장 많고요. 백인은 약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흑인이 2.5%, 아시아인도 2% 정도 됩니다.
뉴멕시코에는 한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문상기 한인회장 도움말입니다.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인들이 주 전체에 한 5천 정도 저희가 헤아리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한 2,700명 정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한국분들이 거의 안정적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개인 비즈니스 아니면은 일단 어떤 회사 이쪽에는 그 원자력 연구소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원자력 연구소에 그 박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고 또 일반 분들은 거의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나 다른 시보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적습니다. 이쪽이.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멕시코주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해발 4,000m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대부분 해발 1,500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해발이 5,500피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한라산 높이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고산증에 좀 걸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호흡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여기 와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1996년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은메달을 딴 한국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 선수도 바로 이곳에 와서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옛날에 그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나가면 이 직사광선, 이 해하고 가까우니까 좀 선블락이나 이런 걸 안 바르면은 늘 피부 색깔이 좀 어둡게 되죠.
뉴멕시코주 날씨는 어떤지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날씨는 한국 하고 사계절이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예. 여름이 좀 덥고 조금 덥습니다. 겨울은 뭐 한국하고 같다고 보고요.
뉴멕시코주는 주 전체가 고원지대로 돼 있어서 위도상으로는 남쪽에 있어도 그렇게 덥지가 않다고 하네요. 거의 1년 내내 구름 없는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고요. 또 습하지 않고 건조해서 특히 폐질환에 좋다고 하네요.
네, 일단 깨끗하고 여기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리타이어하신 분들은 여기에 사시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 인구 분포가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 노인층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마치 손이 닿을 듯 펼쳐지는 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뉴멕시코주 주민들은 자랑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문,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뉴멕시코주 주도 산타페 얘기 좀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장 보다가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주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Bump는 부딪히다 라는 뜻이고요. Into는 무언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언가에 부딪히다 또는 누군가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나 모르고 책상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들었어. That guy bumped into me at the metro station. 저 남자 지하철역 안에 나랑 부딪혔어. I bumped into my friend from college. 나 대학교 동기 지나가다가 만났어. Guess what? I bumped into my ex-boyfriend today.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옛 남자친구와 마주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t only did I bump into my ex-boyfriend today,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오늘은 to bump in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본조비의 Always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Romeo is bleeding, but you can't see his blood. It's nothing but some feelings that this old dog kicked up. It's been raining since you left me.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You see, I've always been a fighter, but without you, I give up. Now I can't sing a love song like the way it's meant to be. Well, I guess I'm not that good anymore. Some that made us laugh, some that made us cry, one that made you have to say goodbye. What I'd give to run my fingers through your hair, touch your lips, to hold you near. When you say your prayers, try to understand, I've made mistakes, I'm just a man. When he holds you close, when he pulls you near, when he says the words you've been needing to hear, I wish I was him. Words of min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미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동반자 관계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동시에 미국은 최근의 폭력 사태와 인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태에 대한 답은 국민을 위한 더 폭넓은 자유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일부 지역에서 시작돼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다음 내려진 조치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상 처음 권력을 자발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권력 이양이 에티오피아의 힘을 보여주는 대단히 긍정적인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개혁의 일부로 지난 1월과 2월 여러 저명 인사들을 포함해 7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풀려났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확실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개혁, 경제 성장, 항구적인 안정이 억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믿는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인내를 갖고 정부의 이양을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민주주의는 쉽지 않고 할 일이 많으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면 항구적인 변화는 오게 마련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에티오피아 국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 기업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등에 가장 많은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을 보냄으로써 이 지역에서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상거래 루트의 개방을 유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소말리아와 지부티의 안보를 지원하는 에티오피아의 영향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상거래 루트는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세계 수십만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이루도록 에티오피아 정부는 물론 그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